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우리 일들 열심히 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피곤함을 다 물려놓고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님 문답으로 만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내용들 가슴에 잘 담아놓고 우리 심령에 잘 새겨놓아서 주위에서 어떠한 것들로 유혹하더라도 하나님 이 유혹들을 잘 이겨내는 귀한 아름다운 그러한 지식들과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부하는 중에 우리가 풀 수 없었던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해결하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아름다운 이 저녁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이 뉴욕에 그 이대복 소장이라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 이단 대책 무슨 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분이 와서 저 퀸즈 장로교에서 이단에 관한 그걸 했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 가봤는데 인터넷에만 들어가서 봤더니 이분이 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이단이 판치는가 이렇게 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교리를 좀 가르쳤으면은 이단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텐데 무엇을 안 가르쳐서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건 교리예요. 교리. 교리는 뭡니까? 그러면 성경책이 있으면 이 성경책 전체에 있는 그 통일성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핸드가 없잖아요. 다 뽑아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교리서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은요 굉장히 탁월한 문답서입니다. 탁월한 문답서. 우리 그 중에 특별히 오늘 19부터 할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했는 14, 15 한번 먼저 보십니다. 14, 15 뒤에 이렇게 펀치 집어서 이렇게 있으면 집어서 꼭 다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 보십시오. 딱딱해 보이지만 자꾸 이렇게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성경 전체를. 14, 15. 먼저 14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띄우라 그랬습니다. 1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거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1번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1번을 외우라 그랬습니다. 14번이 죄가 뭡니까? 그럴 때 성경에 죄가 뭐냐? 이렇게 한 데가 없죠. 근데 그거를 다 요약해서 딱 만든 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 또는 뭐요? 어기는 것. 우리는 뭐만 죄라고 생각하나 그러면요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키면 안 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것, 부족한 것 또는 어기는 것. 제가 질문을 하고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니다. 죄란 무엇인가? 예,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요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15번. 그러면, 우리 시조 아담이 이 땅에 창조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창조함을 받고 죄를 지었다 그랬는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까? 아니면 뭐 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따먹지 말라는 금지하신 그 과일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벌금형이나 아니면 뭐 곤장을 때린다거나 그게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고 아주 엄하게 금하신 건데 그 과일이 맛있어 보이니까 홀라당 여자가 따먹고 여자가 누굴 줬습니까? 남자를 줬더니 남자가 전 세계 다 얼쑤가지 않습니까? 여자가 주니까 먹고요 둘이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와가 대표가 아니라 아담이 대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요, 요거를 이렇게 읽으시는데요. 그 죄가 뭡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 금하신 뭐요? 실과를 먹은 거라고. 그 금하신 실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탁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 이런 거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막 이렇게 갖다 펴놓고 아주 대단하게 사람을 홀립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가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안 홀립니다. 안 홀립니다. 제가 좀 이따가 신천지가 지금 막 한국에서 난리를 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 성도들을 홀리는지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거 홀라당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르고 갖다 치더라도요, 가르치는 게 완전히 다 이게 아닌데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읽은 성경 갖고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다 정리를 했는 이런 교리 이런 게 딱 들어 있으면요, 이거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재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조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교리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하신 그 실과를 먹었다고. 그 금하신 실과를 먹었다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죄가 큽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된다죠. 자기는 먹어도 괜찮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엄하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문제 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예, 타락하게 된 죄는 그들이 무엇을요? 그 금하신 실과. 그 금하신 실과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 그렇습니다. 줄여서 뭐죠? 예, 선악과. 선악과. 아, 옛날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영소수를 가르치면서 제가 어떻게든지 애들 저기 그 성경책을 읽히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성경 얘기들을 막 해주다가 선악과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 그랬더니 한 애가 손을 쫙 들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과연 다르죠. 한 애가 딱 들더니 성경에 선악과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딱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줄여서 얘기했다. 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우리 시간도 없는데 자꾸 길게 하면 어떡하냐. 야, 선악과 그런 거 이해해라.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는 성경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 금하신 열매입니다. 그 금하신 열매. 그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 쭉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럴 때 오리지널 씬이라고 18번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한테 넘어왔는 원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액팅 씬,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짓는 그 범죄, 요거 두 개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여기 신학으로는요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와 우리 장로교회는요 확실하게 선이 꺼져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어느 건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전자 후자. 전자 후자. 예, 후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성선설은 뭡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착하게 태어나서 교육만 잘 시키면 얘는 죄도 안 짓고 쫙 뻗어간다는 겁니다. 성악설은 뭡니까? 이놈의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거는 막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놔두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데 그래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면 조금은 나아진다가 성악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타락하고 난 뒤에 대해서 성선설을 이야기합니까? 성악설을 얘기합니까? 네, 성악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잉태하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을 딱 다루는데 이제 19번 보십니다. 오늘 나간 게 19번입니다. 사람이 죄와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다. 그게 18, 17 막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19. 앞에 보고 이거 잘 이렇게 보시고요.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그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함으로써 죄를 짓고 비참함이 빠지게 됐다. 그래서 죄는 그 앞에 나왔습니다. 18, 17 이렇게요. 그럼 비참한 게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먹지 마라 그러는 그 실과를 먹고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그 비참함에 빠진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질문에 대한 요 답을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을 때 그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지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나옵니다. 참 얼마나 고마운 얘기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03장을 불렀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어떻게 해요? 아래에 있게 됩니다. 진노와 저주 아래. 좀 이따 성경들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그 죽음 아래에 있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정리 잘 해놨죠, 그렇죠? 정리 잘 해놨죠. 이거를 외우지는 않으시더라도요, 머릿속에 이걸 잘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인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됩니까? 타락한 부패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째가 무슨 교제가 끊어졌다고 해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어디에서 쫓아내버리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올까봐, 창세기를 보시면 또 찾아서 이 내비게이션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어디쯤 있었지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화염검으로 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쯤입니까? 그럴 때 성경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라크 있는 근처라고 합니다. 예, 이라크 유프라데스 있는 그 강 이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근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가 타락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있습니까? 예. 타락하고 난 뒤에는요, 사람이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거 한번 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잘 보십시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사람은 악합니다. 타락하고 난 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사람 지었는 것을 후회하고 탄식했습니다. 그 후회하고 탄식은요, 우리 인간의 언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후회하고 그런 걸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이 이해하도록 그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면에서 코로 숨쉬는 거는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홍수를. 홍수를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살려놨습니까? 사람을. 8명을 살려놨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8명. 8명. 예, 노아의 다섯 식구에다가 노아한테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세 아들에, 그다음 세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 세 명, 며느리 세 명 이렇게 해서 8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8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이런 때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픕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뭐로 썰어버리지 않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하늘에다가 뭘 하나 쫙 갖다 걸어놓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뭐죠? 예, 언약의 무지개를 갖다 걸어놨습니다. 그렇죠? 무지개를 갖다 걸어놓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하고 너희한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걸 심판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계속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계속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검지하고 계속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물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뭐로 합니까? 신약이 이렇게 하면 불로 하죠. 그죠? 불로 이렇게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 인류적인, 우주적인 그런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 타락하고 난 뒤에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여튼 하고요. 이제 성경구절 또 한 번씩 찾아봅니다. 3장 24절 찾게 있습니까? 창세기? 그 다음이 창세기 6장 5절 다음이 뭐죠?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볼래요? 예. 아, 에베소서 2장 3절. 네. 죄를 짓고 타락한 뒤에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신약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문제같이. 이제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타락한 다음의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원래 진노의 자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이 로마서 6장 23절 아닌가? 그 다음 한번 띄워봐요. 일단 네, 에베소서 1장 4절은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어떤 상태에 들어갑니까? 로마서 6장 23절 지금 한번 찾아보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니다. 빨리 한번 찾아주세요. 누구든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6장.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까 타락해서 죄를 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허릿하게 얘기 안 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 예. 그래서 우리 19번 문제하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19번 문제. 이제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교회에서 이거 가르칠 19번. 예.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의 저절, 본질성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아세요? 30년, 20년 전 받으라도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슴에 막 찔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지옥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었겠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었겠네. 아, 그분하고 논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머릿속에 지옥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전제가 지옥이 없는데 지옥을 제가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지옥에서는요, 구더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지옥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 14장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요, 아주 고통스러운 데가 지옥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없다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제7일 안식교에서도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 굉장히 많은 그 우리 요즘 그 테레비에, 저 퀸즈 지역의 테레비에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가 좀 이렇게 허옇고 강병도 목사님인지 생명의 빛? 그분은 막 비디오 테이프까지 막 공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몇 년 전에 지옥이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똑 논리가 같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들을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붙는데 말도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시켜가지고 그게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보내라 그랬더니 그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은 없다예요. 지옥은 없다. 근데 성경은 지옥이 있다예요. 타락한 사람이 가야 되는 데가 어딥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의 자녀로 있다가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벌을 받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놔두셨는가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20번 한번 봅니다. 20번? 너무너무 고마운 20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합니다. 성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있는데도 지옥이 없다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 지옥이 없으면 왜 재미나게 살다가 그냥 뭐 끝내지 뭐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지옥이 없다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 교회에서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잘 보시면요. 참 잘 만들으셨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잘 보십시오.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모아시고 선택하시고 이거 굉장히 또 요즘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별로 싫어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성경적인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시사 누구로 말미암아?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다.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뜻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속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이 사람들은 구원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구속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구속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래서 뭐 자기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창세전에 자기는 택함을 받았다고.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또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꽤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신자하고 불신자하고요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겉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과 그 다음 그가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차이가 조금 나지만은요 세상 나가 살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옷도 비슷한 거 있죠. 배고픔은 우리도 뭐 저희 가서 뭐 맥도날드에 가서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도 맥도날드에 가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라고 뭐 그 사람도 하루에 세 끼 먹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다섯 끼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세 끼를 먹어야 됩니다. 비슷합니다. 언제 가장 큰 차이가 납니까?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죽을 때 누구 이름을 부르고 죽을 때 누구를 믿고 죽는가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비참함의 상태에서 사람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벗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서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요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언제전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요? 우리를 택하사. 그냥 막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놨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거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 가운데서 들어가서 가만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뽑으셨나? 가만 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창세전에 나를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셔가지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신학자들도요 그 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잘나서 뽑아줬습니까?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뽑아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저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우리 20번 문제의 아주 키 핵심 성경 구절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습니다. 언제 예수 믿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싫어합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요? 이제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접근해 가기 시작하면요, 원래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를 우리가, 아, 그러셨구나라고 이렇게 봐야죠.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택했네? 그럼 하나님 나쁜, 뭐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쵸? 성경은 그렇게 사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테두리 안에 살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도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도 그렇고 저 파터 있죠, 그렇죠? 옹기쟁이, 토기쟁이, 이 그릇 만드는 사람, 흙그릇 만드는 사람들, 그 가만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흙을 어떤 이 옹기쟁이는 어떤 흙을 빚어가지고 어떨 때는 예쁜 도자기를 만들고, 어떨 때는 막 해가지고 투박한 그냥 그릇 만들고, 된장 그릇 만들고, 어떤 거는 막 이래가지고 요강으로 만들고. 요강입니까? 오강입니까? 요강. 예, 죄송합니다. 예, 요 눌요자죠, 그렇죠? 예. 어떤 거는 요강으로 만들고 할 때 요강이,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맨날 냄새나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파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늘 이 설명을 할 때는 그 설명이 이렇게 갖다 부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영원전에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선택한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러면서 거꾸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신학책 이만큼 두꺼운 걸 봐도요, 그게는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쪽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 쪽에서의 사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쪽에서는, 아, 그분이 우리를 언제 창세전에 벌써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우리가 이 땅에 언젠가 두고두고 오는 세상에 누군가가 태어나면 요 자식은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해서 불러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서 이렇게 잘 안 떨어져 나가죠. 거의 안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그걸 알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나 이런 걸 이렇게 연구하면서 한 사람들은요,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딱딱한데 굉장히 신앙이 단단합니다. 흔들리진 않습니다. 누가 와서 뭐 이런다고. 신천지가 사람을 끌고 가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쁜 자식들이에요. 우리 교회 신천지 5만 명, 5만 명인지 몇만 명인지, 5만 명입니까 집사님? 4만 명입니다. 그 명단이 다 지금 입수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안 봤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요, 특별히 작은 교회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한 100명 미만의 교회에 신천지 교인이 하나 딱, 신천지 얘기 대충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교인이 하나 싹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당의원들한테 잘 보입니다. 잘 쓰고 희생하고 열심히 하고, 오, 저분 대단하네. 그런데 이제 막 전도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 뭐 저 다른 동네 사람도 뭐 하는데, 전도에 온 사람들 다 고분고분 잘합니다. 그 전도에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자기 신천지 멤버들이에요. 이 교회를 뒤집을 멤버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되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인가 숫자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뒤에서 교회의 비리를 캐기 시작합니다. 흔들어서 안 나는 뭐가 없다고요? 먼지 안 나는 게 없잖아요. 그 교회들이 뒤집어 보면 뭐 재정 영수증이 있느니 없느니, 뭐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씹어가지고 막 시끄럽게 해갖고는요,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장로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결탁해갖고요, 목사님을 밀어내면, 그 다음에 우리 좋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러고는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갖고 목회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누구예요?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목회자예요. 그러면 곧바로 그게 어디로 접수됩니까? 신천지로 접수됩니다. 벌써 그럴 때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눈치채면 늦었습니다. 뭐 싸운다 그러고 해도요, 이건 뭐 벌써 뭐 늦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 자기 집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수를 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 누구누구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입수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입수한 게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당신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고, 이분한테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거는데 당신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환한 빛이 들어가는데 당신 집은 깜깜하다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빛 되는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떡하냐고. 내가 좋은 데 아는데 한번 가보시려고. 그러면요 여자들은요 그냥 막 획득해가지고 이렇게 꼬시켜가지고 이렇게 간답니다. 가면 이제 거기 이제 진짜 선수 같은 재미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미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재미난다 그러고 한 번, 두 번, 6개월, 1년 딱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럽니다. 헤어나오지 못한다. 참 이상한 수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이 있다 그럽니다. HC라는 분이 자기 선배가 야 너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볼래? 내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신학생인데 너무너무 바빠. 뭔데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네가 대신 수업 들어가서 강의하는 거를 다 노트에다 정리해가지고 그분한테 주면 돼. 그러면 너 돈도 받고 은혜도 받고 좋아?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신나죠? 그러면 또 거기 공부하는 데 가면 선수가 앉았지 않습니까? 선수가 아주 재미나게 막 끌고 갑니다. 거기 앉아서 노트를 뺏기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돈을 받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수법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라는 걸 이렇게 넓혀가는데 그런 데 가서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교리적으로 확실하면 절대로 안 빠집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이 많지 않습니다. 90몇 개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 있는 것만 이렇게 계속 한번 읽어보셔도 누군가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아닌데? 신천지에 가면요. 그분들이 공부해서 가르치는 게 동영상으로 뜨는 것 중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들, 재미나게 공부 가르치는 분들이요. 다 그 얘기를 탁 던져놓고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그 총회장님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분 이름이 뭔가 하면 이만희십니다. 이만희. 그런데도 거기 앉아가지고 재밌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어느 성경이 그런 게 있고 어느 교리서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거기 빠져들어가면요 그거 들어간다니까. 빠져들어가면서 그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 여러분들 그냥 성경책을 펴놓고는 성도 여러분들 모릅니다. 조직적인 어떤 그 조직신학적인 이런 교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그걸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번째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20번째가 뭡니까? 우리 문제가요? 20번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속주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그 영원한 형벌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20번이에요. 20번. 우리 20번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고요.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예,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요. 어디로요?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원히 버려둔 게 아니라. 그게 20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1번 문제. 그러면 그 구속자가 누굽니까? 그 21번이에요. 21번. 참 문제 잘 만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물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 창세전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영원한 형벌에서 빠져나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해주는 그 구속자가 누구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큰 소리를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길어서 안 외우셔도 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인 아이디어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메인 프린시플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여기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죠? 유일한 구속자는 밑에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The only redeemer of God's elect. Elect는 뽑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구속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자가 누굽니까? 유일한입니다. Many도 아니고요. Some도 아닙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딱 끊어서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는 뭡니까? 그러면 주는 구약에서 얘기할 때는 이 구약에서요, 여호와를 전부 뭐로 번역했는데, 그러면 Lor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약에서는 주, 구약에서는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호적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호적에 올라간 사람, 그냥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예수는 구약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됩니까? 여호수아. 예.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건 구약에서는 뭐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가 됐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하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 교회 스쿨 내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막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아니었다고. 근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 이거 믿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신 거 믿으십니까? 예.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분명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후로는 없어야 됩니다.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예수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토록 사람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속자는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사람입니다. 요거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인 것 안 믿는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거 안 믿는 사람 많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죠? 예수님?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 다음 동시에 그분은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은요, 정리를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누굽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다른 이름 준 적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절대로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이 있다고 쫓아다니는 거 있죠. 이교와 사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우리는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도 믿고 교주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도 믿고 교주도 믿고 이렇습니다. 뭐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굉장히 수많은 이 사이비들에서요, 자기 교주들을 갖다 내놓고 재림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누굽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주 예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딱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리서들을 보면 그냥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하고 정확한 표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네, 저도 그거 믿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저는 한 신자로서 믿습니다. 신자로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죽을 때 부를 이름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들을 한번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경 좀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랍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아까 교제가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끊어진 교제를 이어주고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뭡니까? 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분명히 왔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분은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 초라한 육신입니다. 망가지는 육신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픈 육신이에요. 맞으면 아픈 육신이에요. 그런데도 그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 가만 보니까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게 요한이 가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육신이지만 이분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이름을 제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요거 하나는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내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속주 되는 거, 하나님이 그분을 유일하게 보내주셨다는 거. 성도 여러분들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저는 골프장에 안 나가봤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 보니까 목적이 있더라고요. 1번 홀, 2번 홀, 3번 홀 그걸 패스해 지나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그 구멍에다가 컵이라 그럽니까? 홀이라 그럽니까? 요 공 쏙 들어가는데 제가 안 나가봐서 모르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컵도 되고 홀도 됩니까? 예, 홀컵. 예, 알았습니다. 뭔데서요? 막 장타도 날리고 단타도 날리고 뭐 모래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고 하면서도 목적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그 구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컵에다 홀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갔잖아요. 보니까 엎드려가지고 경사도도 보고 엎드려가지고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도 보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잔디도 날려보고 다 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은 공을 그 컵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을 살아보면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이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얘기합니다. 그 1번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1번을 외우시라는 겁니다. 다른 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1번은 꼭 외워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주된 목적이 뭡니까? 그건 겁니다. 삶이 뭡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 얘기 하나 해줄까요? 사오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 고민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삶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기차 타고 여행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답을. 삶이란 무엇일까 잘 들어놓으세요. 삶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서울역을 출발해서 대전역에 딱 가서 그걸 찾았습니다. 대전역이 딱 내려갔고 대전역에 가면 대전발 0시 50분 거기 가면 내려서 뭐하죠? 예, 우동 먹잖아요. 우동 먹으려고 딱 그런데 여기다 뭐 하나 딱 삶이란 무엇인가? 이게 걱정이 돼. 탁 했는데, 탁 하나 적혀 있는 게. 삶은 달걀. 이게 탁. 오, 삶은 달걀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탁 깨어지면 이게 후라이가 되고, 계란 후라이가 되고, 자기 손으로 안에서 깨어나오면 이게 닭도 되고, 독수리도 되는구나. 아, 삶은 자기가 그렇게 사는구나. 지나가는 얘기인데,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예수 잘 붙들고요. 지금 구속자로 유일하게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 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표를 쥐어보시면요. 그 다음에 가는 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택한 사람인데 영원전부터 사랑한 자녀인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가십니다. 이게 이런 교리의 큰 힘이에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붙들고 자기 자리들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이제 제가 10분을 쉽니다. 우리 나가셔서 커피도 마시고요. 두런두런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토닥토닥도 하시고 그렇게 한 10분 쉬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21번 하면서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잠시 공부를 조금 더 할 텐데요. 공부하기 전에 우리 그걸로 다시 한번 서로 인사들을 한번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니다. 시작. 예, 이것 외에 뭐든지 썼든지 빼든지 이상하면 하여튼하고 쫓아가면 안 되죠. 제가 왜 자꾸 신천지 얘기를 하나 그러면요. 지금 현재 그 신천지라는 그 집단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한국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인천 주한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나겸일 목사님. 그 교회는 이 신천지 멤버가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다 이제 막 솎아낸다고 마지막. 진땀을 뺐는데 3,5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몇만 명 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요, 3,500명만 똘똘 뭉치면요, 교회 하나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지금 이때 잠수하고 있는 거죠. 잠수하고 있는데 이게 잠수함 부서뜨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에서 이게 터진 거죠. 신천지의 어떤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 명단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인터넷에다 공개하고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요, 그럼 사람 이름인데 이 교인하고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공개한 게 아니고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우리 교인하고 비슷한데 주소 같네, 그러면 신천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개돼가지고 아마 부산의 수영로 교회, 사랑의 교회, 큰 교회들은요 몇백 명씩 들어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그 몇백 명 속아내는데 얼마나 힘들고 진땀 났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구원 얻는 그것을요 뒤집으려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또 다른 우리 큰 지금 뭐 여기 또 교황이 왔다 갔는 그 단체도 그렇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섞으려는 단체가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는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번 보십니다. 그러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것보다는 영어로 된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22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지는 않으시더라도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아멘.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이 됐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죠? True body입니까? True body. 예, 참몸. 몸, 진짜 몸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인데 무슨 영혼입니까? 그럼 reasonable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가 뭐죠? 우리 교회에서 오래 다닐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최근에 교회에 혹시 다니신 분들은 동정녀가 뭡니까? 동정녀? 예, 쉽게 말하면 처녀입니다. 처녀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처녀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대요?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요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뭐죠? 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몸을 입었습니다. 진짜 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짜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되셨습니다. 동정녀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잉태하게 해서 탄생하셨지만 without sin,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대단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은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뽑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1700몇 년도에, 1600몇 년도에. 우리 다시 한번 문제 내고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멘. 동정녀 마리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났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게 그런 상태에서 났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고요. 그분은요 진짜 우리 몸을 입고 왔습니다. 이게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 22번이에요 우리 성경구절 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장. 요거를 신학 용어로는, 우리 성경에는 말이 없습니다. 신학 용어로는요, 요거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incarnation입니다.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성육신. 이룰 성자. 맞죠? 그죠? 육신을 이루었다고. 그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다는 그 표현이 성육신. 요거를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이게 지금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누구를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 남자도 모르는데요. 너에게 내가 날 아기는 성령님께서 너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서 낳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35절 보여주실래요? 예. 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거라고, 그리고 너 몸을 빌려서 올 거라고, 제가 남자도 모르는데요,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실 거라고.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기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제가 여기에 신학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육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신체 구조가 똑같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것도 다 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우리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 죄가 어떻게 내려간다 그랬습니까? 원죄, 오리지널 씬, 이게 자연생육법에 의해서 내려간다 그랬죠. 그렇죠? 자연생육법. 자연생육법이 뭡니까?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해야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죄가, 이렇게 부모의 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누구로 잉태했습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 X가 남자입니까? Y가 남자입니까? XY 염색체 할 때 X가 남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Y 염색체를 다 받으시고 X 염색체는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뭐를 빼고, sin, 죄를 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지금 과학 용어로 설명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탄생하게 했습니다. 여기 오면요, 캐톨릭 교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보면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뭐죠? 어머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는 뭐가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원리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호칭이 캐톨릭에서는 적어도 한 8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호칭은요, 하나님하고 같은 호칭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 하나님을, 저 마리아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삼단논법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가만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 땅에 왔습니까? 자연 발생에 의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도 죄가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리가 좋기도 하지만 교리가 나쁘기도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교리를 만들었습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성천에 갔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가톨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붙들고 고집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죄 없음, 마리아 무죄설 그런 거 있고요, 마리아 성천설 뭐 이런 거 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빌려온 분이지 마리아가 하나님같이 높은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그래서 이 우리 교리를 쭉 공부해가다 보면 마리아를 높이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마리아도 일반 우리같이 죄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 중에.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23번.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제가 시간 되면 딱 마칠 텐데요. 딱 마칠 텐데 지금부터 좀 쉬워요. 좀 쉬워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의 직함이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고. 이분의 자연인으로서의 이름은 예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직분을 수행하셨습니까?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기름을 부어주고 난 뒤에 일을 시키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리스도는 구약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번 적어놓으십시오.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기름 부어서 하는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용어가 구약 용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직분에 반드시 기름을 부어놓고 시작을 했습니까? 기름 부어주는 건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선지자, 제사장, 또 하나가 뭐죠? 왕. 이렇게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세 직분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직을 수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한 그 세 직은 뭔가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 예수님께서 요 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일단 문제부터 출제하고 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말은 제가 오늘 어려운 신학 용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요거요. 제가 문제를 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비하와 숭배의 자리에서 행하십니다.
예, 비하는 여기 나옵니다. humiliation, 낮아지심. 승귀는 exaltation, 높아지심. 그러니까 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자리에서 행하신다. 어떤 번역들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교리를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 신학 용어를 제가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신학 용어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비하와 승기의 자리에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직을 했습니까? 선지자는 말씀하고 관계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제사장은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무서워서 못 갑니다. 제물을 들고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렇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 세 직분이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예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돼서요? 육신이 돼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이 완성이 안 됩니다. 성경의 완성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안 찾아놨네요. 예, 안 찾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뭐였습니까? 예,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옛날에 제사장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대답하십니다.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는 잘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대답을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의 직분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신 거 있죠. 24번 봅니다. 24번.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25번은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을 것 같습니까? 26번은 뭐 같아요? 어떻게 왕의 직분을? 그렇게 해서 세 개가 나옵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문제를 잘 읽으시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리뷰하는 것, 계시해 주는 것, 그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 종종 했습니다.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나비, 나비. 우리 나비야, 나비야 할 때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그러다가 선지자야, 선지자야 이렇게 되네. 나비야, 나비야 하니까. 예,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 그런 뜻입니다. 나비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펄펄 끓는다는 뜻입니다. 예, 가슴에 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이놈의 자식들 더 저 잘못했구나. 이 막 끌어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24번인데요. 24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구절 하나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분입니까?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딱 분명히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걸로 바꿔서 읽으면 딱 맞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한번 그렇게 읽어봅니다. 성도님들, 요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이라고 집어넣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인 이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24번입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말씀이 많이 이렇게 퍼지기를 원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에 이런 우리들이 그냥 맛보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절대로 성경책은 평신도들이 볼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놔갖고요,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카톨릭에서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했는 여러가지 중에서 가장 큰 공헌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붙들려가지고 화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틴델 성경 있죠, 그쵸? 얼마나 쉬워요. 틴델도 성경 번역하고는 화형당했습니다.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 접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 쉬운지 모릅니다.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읽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는 성경이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해방 신학을 본다든지 아니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번.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빨리 마치 드릴 테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선지자의 직분은 말씀이 육신이 스스로 됐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직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은 외우시진 않더라도요. 머릿속에 단어는 몇 개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대답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를 매년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실 때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제물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누가 됐습니까?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요 말 외워놓으십시오. 단번에, 한 번입니다. 한 번만에. 그 다음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면 됩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려요. 외워놓으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그럼 죄의 값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하게요?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성경 구절 3개가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다시 오시는 거죠. 그때는 처음 오시는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죄와 관계없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단번에 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 단어가 나옵니다. 참 대단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구약을 면밀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 2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비하고 충성된 무엇이 되어요? 대제사장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을 다 겪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친히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 하늘 성소에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제 25번의 뒷부분 보면은 그분은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구절 7장 25절 히브리서.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기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언제요? 살아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만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혹시 너무너무 괴로운 분 계세요? 힘든 분 계세요? 누구 사람 붙들고 막 얘기하기 전에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비밀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덤까지 갖고 갈 거는 그런 비밀은 발설을 토설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시험됩니다. 그 외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으면 사람한테 막 얘기하기 전에 항상 들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 있죠? 저렇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제사장의 사역을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답답하거나 힘든 거 있으면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오기 전에 모든 교리책과 모든 신학책을 보면요, 그 앞에 뭐가 있나 그러면 우리가 타락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태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상태는요, 비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흘러가는 우리 지금 이 교리 공부의 주축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만 예수 믿을 거 아닙니다. 주변에 지금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요,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